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찬송 잘하죠? 너무 듣기 좋죠? 지난주에 우리 학생회에서 MT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까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교사님들한테 아주 감사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보통 희생, 글쎄요, 희생이라고 할까요? 그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정말 그 온 신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주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아마도 말귀를 어떤 때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런 그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시편 62편, 요즘 우리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시편 62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어떤 배경인지는 여기 정확하게 그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그런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그런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이런 시를 이렇게 그 쓰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의 그 이렇게 이미지가 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낙심한 가운데서 쓰여진 그런 그 시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너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그 역사,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이 시를 쓸 때 아마 마음에 그런 넘치는 그런 기쁨, 넘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찬양, 그것을 가지고 이 시를 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그 시편 62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 하 15장에부터 16장, 17장에 이르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배경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다윗이 이 시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이 아주 음흉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아들인 압살롬은 오히려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고 지원군이 되어주고 또 응원을 해야 하고 이런 그 입장에 그런 처지에 있어야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이 압살롬은 그와는 정반대로 반역을 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런 왕좌, 그 자리를 탐내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육신적인 그런 그 욕망,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을 꾸미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압살롬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경호하기 위해서 병거, 말, 또 호위병,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경호원을 한 50명쯤 이렇게 두고 일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압살롬이 하는 그런 일은 성문 길에 길 곁에 서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어떤 송사거리가 있어서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해서 그것을 재판을 의뢰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백성들이 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앉혀놓고 내가 어느 지파에서 왔느냐? 예,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어려운 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그 다 거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억울한 그런 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압살롬은 그 사람에게 네가 옳다고 네가 지금 옳은 그런 입장에 있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이제 아주 마음을 사요. 그게 진짜 옳아서 그런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제 그 당신의 그런 입장을 내가 이해한다. 당신이 옳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왕이 이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를 않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왕과 이렇게 이간을 시키는 거죠. 왕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왕은 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런 재판관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 나는 정의를 가지고 정의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서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들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송사를 들어주는 대신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또 압살롬에게 절을 하면은 압살롬이 붙들고 또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친절한 그런 의미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반면에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자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행동을 했습니다. 재판을 청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역모죠. 역모. 역모를 이 압살롬이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압살롬이 이제 자기를 쫓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4년 후에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원이 뭘까요? 그것은 반역이죠. 반역. 그걸 이제 서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평안히 헤브론으로 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을 각 지파에게 보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그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잘 그 알아놨던 이런 사람들 200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생각이에요. 예, 다윗 왕궁이 있는 데를 쳐들어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간 그런 200명은 이런 압살롬의 그런 그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200명은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그 압살롬이 누구를 초청을 하느냐 하면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모사꾼이에요. 이 다윗의 그런 계략을 세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에요. 계략을 세우는데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후세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은 것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또 초청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또 누구냐 하면 그 다윗 왕의 아내인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 아히도벨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국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겼는데, 이 왠지 모르게 이 아히도벨도 압살롬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누구를 쫓게 됐냐 하면은 압살롬을 쫓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얼마나 그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다윗은 사실은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을 뭐 한두 번 겪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다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그런 경우였었는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자기 왕좌를 뺏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이 음모, 이런 반역을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예, 잘못하면 아들의 그 손에 들려진 칼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그냥 부하들 몇 사람만 데리고 부랴부랴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우선 이렇게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 아마도 뭐 군대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싸웠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이건 동족 간의 그런 피흘림이잖아요. 동족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피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피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려고 하니까 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해가지고 왕을 이제 쫓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 다윗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아마 자기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그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는지 언약궤를 가지고 쫓아오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제 가다가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 잇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600명의 사람들과 같이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어느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로 전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군대는 아니에요. 그냥 여인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6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쫓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도 또 만류했어요. 너희가 지금 온 지가 어제 왔는데 여기 표현이 어제인데 그게 진짜 어제인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쫓아오려고 하느냐. 나는 광야에 가서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것은 너희들이 불행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좋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블레셋 사람 잇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이 알고 있는 다윗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떠나지 않아요. 다윗이 가는 곳에 내가 거기 가고 다윗이 죽는 곳에 내가 죽겠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그거를 어떻게 만류할 수가 없어서 같이 피신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싸우고 싶은 그런 의향이 어디에서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이 또 울고 이게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시편 62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절구절마다 그 상황이 아주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다윗은 그렇게 대항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친구 후세라는 그런 장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세도 아마 이 다윗이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 후세 장관을 아마 데리고 그리고 아마 나왔을 텐데 이 후세 이 장관도 다윗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이 다윗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그 누구의 압살롬 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위장이에요. 이 후세는 그 다윗의 친구고 다윗 편이고 그렇지만 이제 압살롬에게 가서 거기에서 압살롬의 종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묻는 거예요. 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히도벨이 모사라고 그랬죠.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다윗은 그냥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돼요. 가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가서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그게 제일 기가 막힌 그런 그 모사예요. 그런 계략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후세의 말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후세가 이제 계략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후에 압살롬의 마음도 붙드셔서 좌지우지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그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싸우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이제 자기가 실패한 것을 알고 자기 집에 가서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이 아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하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노새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상수리나무의 머리에 걸려 있으니까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가서 이 압살롬을 죽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아마 믿음이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자포자기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공격을 해오고 뭐 온 뭐 백성들 그 아끼던 그런 모사까지 온 백성들까지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뭐 이 압살롬이 죽을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뭐냐 하면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아마 그렇게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냥 버리고 또 성전도 버리고 제사도 버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런 다윗을 향한 그런 그 일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압살롬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어떤 권력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잘한 그런 일은 뭐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사방 막 얘기를 하겠죠.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내 아들 좀 보세요.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저렇게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압살롬을 좀 보세요. 아마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비방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기록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62편으로 돌아와서 62편 1절 말씀해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는 일, 거기 밑에 보면 3절에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좀 이 어려운 그런 그 구절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담, 뭐 흔들린 그런 울타리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담과 울타리가 한꺼번에 자기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덮치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와 가까이 있던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장군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온 백성들도 다윗이 왕이 될 때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제히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이 4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얼마나 이 섭섭했겠어요, 다윗이. 자기 친척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친척인데, 아이도벨은 자기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배신을 하고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 보면, 아, 슬프다. 사람의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그 거대한 힘을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뭐에 비유하냐 하면 그냥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입김이에요. 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어제 그 뒷산에 무지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셨습니까? 네. 입김이 아니라 무지개도 잠깐 있다가 사진 한번 딱 찍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요. 그러니 인생이 이런 것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력을 가지고 힘이 좋고 뭐 그런 어떤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본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정말 이건 이런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걸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떤 군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재물을 의지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은 뭘 의지했어요? 포악을 의지한 거예요. 아주 악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그런 벌이에요. 벌. 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했죠.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피 흘리는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다윗이 지금 뭐라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있는 군대를 모집을 하든지, 뭐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어떤 무슨 수단이 있는지, 한번 해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게 방법이냐 하면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거다. 이해가 안 되죠. 저같이 이렇게 육신이 강할수록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잠잠히 있으면 어떡하냐. 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냐.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신 것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고 이거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시면 하나님이 욕심쟁이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러나 욕심쟁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절대자이시잖아요. 절대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도 신뢰하고 다른 것도 신뢰하고 그렇게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따라가고 재물도 따라가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 말며.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포악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어떤 건가요? 사실은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시험을 받아요. 매일매일 시험을 받아. 작고 큰 그런 시험을 매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다윗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살짝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도 인간인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죠. 흔들리는 경험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위가 시끄러우면 정작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시장 바닥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전화 온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길 벗어나야 돼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시끄러운 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평안한 그런 마음이 돼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불이 지나가고 뭐 천둥 소리가 지나가고 바람이 지나가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내가 뭐 억울하다고 막 변명하고 뭐 사람들 앞에 나 옳은 사람이라고 선전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다윗은요 지금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냥 납작하게 된 거예요. 뭐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고 낮아진 대로 낮아진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뭐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제일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 젖된 아이의 얼굴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우리 애기 엄마들 다 잘 아시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실컷 빨고 그 다음에 만족해서 아주 얼굴이 평안해서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그 애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그냥 막 서둘러 가지고 내가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런 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쫓아다니고 내가 막 일을 하고 내가 막 일을 벌리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이게 편한 게 아니고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진리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결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또 세우시잖아요. 예. 이 오늘 다윗의 이런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생각이 많이 어리석고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의 눈이,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께만 향해 있을 수 있게 하셔서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